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조만간 표결을 통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한 나라를 제외하고 모두 새로운 제재 결의안에 동의했다고 유엔 주재 일본 대사가 밝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요시카와 모토이데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2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15개국 가운데 한 개국을 제외하고 27을 채택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요시카와 대사는 한 나라로부터 결의안 내용이 매우 광범위해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은 초안에 아직 동의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미 양국은 조기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러시아로 인해 채택이 다음 주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안보리 2월 의장국인 베네수엘라 유엔 주재 대사는 26일 안보리 표결이 뉴욕 현지 시각으로 27일 오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5일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항공유 공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초안은 무기 금수와 화물 거래, 자원 거래, 금융 제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에 볼 수 있었던 내용이 다수 포함되는 등 역대 어느 결의안보다 강력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만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5일 안보리 전체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번 초안에 사상 처음으로 북한에 출입하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했다고 말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이런 모든 조치들이 전례 없는 내용이라며 안보리에서 통과될 경우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녀석이 소두증 신생아를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26일 지난해 8월 이후 257명의 임산부를 조사한 결과 9명이 지카 바이러스 확진 환자로 판명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출산한 산모 3명 가운데 1명이 소두증 아이를 출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두 명의 신생아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밝혔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재 추가로 10건의 지카바이러스 감염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보건당국이 지카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된 브라질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임산부가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올해 8월 열리는 브라질 올림픽에 여행자 지침을 발표하면서 임신부는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 브라질 여행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지난해 10월 22일 집계가 시작된 이래 소두증 의심 신생아 5,640명이 보고됐습니다. 지카바이러스는 태아의 두뇌 발달을 막는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6일 치러진 아일랜드 총선에서 집권 연립정부를 구성한 통일 아일랜드당과 노동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아일랜드 공영방송이 27일 개표 시작을 몇 시간 앞두고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엔다 케니 총리가 이끄는 통일 아일랜드당이 예상보다 낮은 23.8%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노동당은 7%를 얻어 통일 아일랜드당 노동당 연정이 과반 확보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은 21.1%를 득표해 2위를 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개표 결과가 이 같은 출구조사 예측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의 도심에서 현지 시간으로 26일 밤 두 차례 폭발과 이어진 총격 사건으로 최소 12명이 사망했습니다. 첫 폭발은 현지 시간으로 저녁 7시 45분쯤 발생했으며 30분 뒤 두 번째 폭발이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은 폭발물을 잔뜩 실은 트럭이 모가디슈의 SYL 호텔 인근 검문소에서 폭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소말리아 안보당국자는 BOA 방송에 이 폭발로 소말리아 안보당국 요원 5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드디어 뉴스 듣기 세상 보기와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북한의 석탄과 광물 수출 등을 금지하는 내용에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확정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런 대북 제재는 사상 처음이며 지난 20여 년간 안보리가 가한 제재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시간에 이 소식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과 커티스 스케퍼로티 주한 미군 사령관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미사일을 배치하고 전투기를 보내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 국가들의 무기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대선 경선이 각 주별로 진행 중인 가운데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민주당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로 문을 열겠습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에 대한 압박 수준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전망대 오늘 순서는 이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안보리 회의 개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25일 15개 이사국이 참석하는 전체 회의를 열고 미국과 중국의 합의에 기초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습니다. 안보리 전체 회의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일련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안보리 회의에서는 서멘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결의안 초안을 이사국 대표들에게 직접 설명을 했는데요.
네.
유엔 안보리의 5개 상임 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과 다른 10개 비상임 이사국이 초안을 회람하고 그 내용을 본국 정부와 협의한 뒤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사국들 사이에 이의가 없으면 초안은 전체 회의에 다시 회부돼 공식 채택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지 이미 7주, 두 달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만큼 결의안 초안 마련의 진통을 겪었다는 얘기일 텐데요.
네.
안보리에 제출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의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안보리에 상정된 초안 속의 제재들은 상당수가 예견되기는 했습니다만은 북한의 생명선을 건드릴 만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제재안은 북한의 수출입을 강력히 통제함으로써 돈줄을 죄는 동시에 북한의 불법 행위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서멘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 회의가 끝난 뒤 각국 언론에게 직접 초안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네.
파워 대사는 이런 모든 조치들이 전례 없는 내용이라면서 초안이 그대로 안보리에서 통과되면 북한 정권에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핵 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끈질기게 집단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안 초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을 출입하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이 의무화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대량 살상 무기 제조에 들어가는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선적한 경우에만 제한되던 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이 모든 화물로 확대됩니다. 결의안은 또 금지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유엔 회원국의 항구에 입항하거나 이착륙하는 것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해운과 항공 제재가 실행되면 북한의 제3국 입항과 출항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사실상의 북한 봉쇄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제재들이 있습니까?
네, 북한에 대한 재래식 무기의 수입과 판매, 이전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이중용도 품목의 이전이 완전 금지됩니다. 이중용도 품목이란 것은요,
네.
군사용이면서 민간용의 목적을 동시에 가진 품목을 뜻합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주요 광물에 대한 수입 금지와 항공유 공급 금지, 그리고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 개인과 단체 등 제재 대상 확대 등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항공유 공급이 금지되는데 원유 공급 중단까지는 가지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북한 경제의 붕괴를 우려했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재안은 그 대신 대표적인 군수물자인 항공유와 로켓의 연료 공급을 금지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실생활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북한 당국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절충안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주요 광물 수출 금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에 대한 견고한 차단막인 셈인데요.
네.
전면 수출 금지 대상은 금과 티타늄, 바나줌 광석, 그리고 희토류 등입니다. 다만 철광석과 석탄은 수출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민 생활을 위한 것이라면 대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다소 숨통을 틔워주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개인과 단체가 제재 대상 명단 블랙리스트에 추가로 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개인 17명과 단체 12곳 등 29곳이 추가로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들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북한의 대남 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 관계자들과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원자력 공업성과 국가우주개발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찰총국은 지난해 1월 미 국무부가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의 배후로 지목해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적이 있었고 이번에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에도 처음으로 올랐습니다.
네, 아주 강력한 제재들인데요.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유엔 주재 파워 미국 대사는 이번 제재가 북한 주민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북한 주민들이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정권 아래 고통을 받아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번 제재는 고통받는 주민들을 돌보는 대신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앞장선 북한 권력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안보리 초안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떤 반응입니까?
네, 지난 25일 안보리의 초안이 회람되기 전 한국 외교부 조전혁 대변인은 이번 북한 제재 결의안 초안이 한국 정부가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미국과 한국의 공조 아래 작성됐고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핵심 당사국 사이에 많은 진전이 이루어진 만큼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조속히 채택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초안은 미국과 중국의 협의가 고비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수잔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차례로 만나서 타결을 시도했었죠.
그렇습니다.
이번 안보리 초안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어떤 반응입니까?
네, 중국 외교부 화춘인 대변인은 지난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의 새로운 북한 제재 결의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추가적인 개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희망하며 그렇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논평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또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논의를 병행해 추진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며 아직 완전히 일치를 본 것은 아니지만 중국은 이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화협정 논의 문제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거듭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왕 외교부장의 주장 어떤 내용입니까?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초청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왕 외교부장은 중국이 육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함께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왕 외교부장은 특히 조만간 채택될 예정인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북한 제재 결의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지만 북핵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는 평화회담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이 같은 주장은 선 핵포기 후 대화라는 미국과 한국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사항이 돼야 하며 비핵화가 강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지난 25일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북한 제재 결의안 초안의 내용과 함께 관련 당사국들의 입장 살펴봤습니다. 조금 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초청 간담회에서 평화회담을 제기했다고 했는데요.
네.
왕 외교부장은 이 자리에서 사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내용도 네. 정리를 해주시죠.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네.
왕 외교부장은 중국이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사드 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은 한국 정부가 할 일이며 미국과 한국 정부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자국의 안보를 지키고자 하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 외교부장은 그러나 사드 시스템에 설치된 X밴드 레이더는 한반도를 넘어서 중국 내부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중국의 정당한 국가 이익이 위험해지고 위협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왕 외교부장은 이어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정당한 안보 이익이 고려돼야 하고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뒤따라야 한다며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떤 생각인가요?
네, 지난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북한의 도발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하고 핵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 문제가 나온 것이며 북한 핵이 없다면 사드 배치도 필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리 국무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한국에서는 북한이 핵 보유를 고집하는 한 중국이 반발하더라도 자위권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미 군 당국의 견해는 뭡니까?
네, 캐리 국무장관의 발언이 있은 지 이틀 뒤, 그러니까 지난 25일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미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에 관한 중국의 개입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사드 배치를 검토하는데 중국이 개입하는 건 가당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사드 배치 논의가 한국 내 미국인들과 그 가족, 그리고 한국인들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논의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같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미국과 한국 모두 아직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동맹이 동의한 것은 사드 배치에 대한 협의, 그러니까 생각하고 대화하며 논의하기로 한 것이며 아직 배치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이어 사드 배치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꼭 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 군당국의 입장과 관련해 말씀드릴 것은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의 기자회견에 하루 앞서서 열린 미 하원 군사청문회에서 스케프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공동실무단이 아마도 일주일 안에 첫 회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케프로티 사령관은 사드 배치가 다층 방어망 구축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케프로티 사령관은 그러나 사드 배치 논의가 예정대로 진행되겠지만 다만 사드가 복잡한 체계이기 때문에 적합한 부지를 찾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열린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이 사드 배치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때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은 어떻게 답변했나요?
네, 해리스 사령관은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미한 동맹의 틈새를 벌리려는 것으로 가당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또 중국이 진정으로 사드에 대해 우려하고 관심이 있다면 북한이 저지르는 주기적인 도발을 멈추도록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청문회에서 스케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믿으며 기존의 하층 방어용 패트리어 체계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케퍼로티 사령관은 이와 함께 중국이 북한 김정은 체제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 23일로 예정됐던 주한미군과 한국 국방부의 사드 배치 실무단 약정 체결이 연기됐습니다. 이건 어떤 연유 때문이었을까요?
네, 한국 국방부는 지난 23일 오전 그날로 예정돼 있던 사드 배치를 위한 미한 공동 실무단 약정 체결이 하루 이틀 정도 연기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조율할 부분이 남아있어서 지연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당시에 이를 두고 한국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수위를 놓고 막판 조율을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는 중국을 의식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안보리에서 북한을 제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추고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이 나온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추 대사는 한국 야당 대표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중국 정부의 견해를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추고홍 주한 중국 대사는 지난 23일 시차상으로는 미국 워싱턴에서 미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기 전이었습니다. 미국의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의 안보 이익에 큰 영향을 미쳐 한국과 중국 관계가 순식간에 파괴될 수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추 대사가 한국 국회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를 예방한 자리였었는데요.
네.
추 대사는 한중 관계가 오늘날처럼 발전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이런 노력들이 사드 배치라는 한 가지 문제 때문에 파괴될 수 있다며 사드 배치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수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추 대사는 특히 사드 문제가 없었더라면 벌써 새로운 유엔 결의안이 채택됐을 것이라고 말하고 중국 정부는 처음부터 새롭고 강력한 결의안 채택을 지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추구홍 주한중국대사의 발언이 있은 뒤 추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한국의 자위권 차원의 조치라고 강도 높게 반박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가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 실태를 보고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특히 정보 통제가 심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는 북한 당국이 정보를 극도로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발표한 전 세계 160개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연례 보고서인데요.
네.
현재 북한 내 휴대전화, 그러니까 손전화 가입자 수가 300만 명에 이르지만 사실상 모든 주민들에게 국제전화나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외부 세계와 연락하기 위해 북한으로 밀반입된 중국 통신사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간첩죄 등의 제목으로 체포와 구금의 위협에 놓여 있다고 앰네스티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전파 방해 등의 방법으로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이 국경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죠?
네. 김정은 체제 들어서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서 외국으로 탈출하려다 체포된 주민들이 늘었고 가족 중 탈북자가 있거나 외부 정부에 접근하려고 시도한 혐의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체계적인 감시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계속해서 주민들을 자의적으로 체포해 변호사 접견이나 공정한 재판 없이 구금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한국 국적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인권 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앰네스티 보고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앰네스티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현재 해외에 파견한 북한 근로자 5만여 명의 임금을 고용주로부터 직접 받아 상당 부분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은 열악한 환경 아래서 극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앰네스티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식량 배급을 줄여 주민들의 적절한 식량을 제공받을 권리가 극도로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정보 통제를 포함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를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겠습니다. 김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21살의 비망록 보내드립니다.
귀를 기울여요 바람 타고 들려오는 신문파리 아예 새벽 알리는 소리 잠 깨는 불꽃에 이슬 듣는 소리를 들으며 오늘을 생각하리
부신 백만의 길 밖이 없는 마차를 따라 영동 좋고 무교동 좋아 포장마차는 어떠냐 뜨거운 도시지만 차고 맑은 샘물을 찾아 손님이 자랑하리 텅 빈 머리를 털어내기보다 하는 온몸으로 얘기하리요 자그마한 소리로 유혹하기보다는 내 커다란 소리로 노래하리 이리자리 둥실 뭉게구름처럼 약하고 창백해 보여도 하랴 벌고 숭이 그대로 자그만 매치 못하고 갈매길 잡으러 갓 돋는 잔디에 누워 뽀얀 공상에도 잠겨 미소를 띄워보내리 해맑은 어제 해트높은 내일 보이나 설레이는 환상과 달려오는 너의 눈빛 버금는 빗속을 맨발로 걷고 싶어도 인생을 생각하리 텅 빈 머리를 털어내기보다는 온몸으로 얘기하리요 자그마한 소리로 유혹하기 내 커다란 소리로 노래하리 이리저리 둥실 뭉게구름처럼 약하고 창백해 보여도
Pleasure to host you today. I love Apple, and I consider it the privilege of a lifetime to have worked here for almost 14 years, and I am very excited about this new role.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손전화 아이폰과 맥 컴퓨터로 유명한 미국 애플사의 팀 쿡 최고 경영자입니다. 미국에서는 최고 경영자를 CEO라고 부릅니다. 쿡 CEO는 최근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FBI는 얼마 전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의 범인의 아이폰 속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 애플사의 보안 잠금 장치를 풀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쿡 CEO는 거부했는데 그런 선례를 만든다면 앞으로도 국가가 개인의 손전화를 감시할 수 있고 이는 미국에 해가 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쿡 CEO는 FBI에 협조하라는 법원의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항소할 방침입니다. 쿡 CEO는 올해 55살로 미국 엘라베마주 로버츠데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까지 결혼한 적이 없는 독신에 사생활은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 2014년 전격적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혀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쿡 CEO는 어번대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했는데 처음 취직한 곳은 컴퓨터 회사 IBM이었습니다. 12년 만에 회사 경영의 2인자까지 올라갔고 이후 또 다른 컴퓨터 회사 컴팩 부회장을 거쳐 1998년부터 애플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쿡은 애플에서도 해외 사업 담당 상무를 지냈으며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지난 2011년 건강을 이유로 물러난 뒤 최고 경영자직을 물려받았습니다. 잡스는 한 달 뒤 타계했습니다. 이후 업계의 시선은 쿡 CEO에게 모아졌습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엄청난 추진력으로 최고의 회사를 키워낸 잡스의 업적을 과연 이어갈 수 있겠냐는 우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쿡 CEO는 이런 우려를 깨고 안정보다는 혁신을 택했고 성공적인 실적으로 찬사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을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시선은 엇갈립니다. 쿡 CEO의 말대로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국가 안보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애플의 팀 쿡 CEO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군요.
네, 중국이 최근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인 파라셀 군도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고요. 더 스플래틀리 군도에는 고주파 레이더를 건설 중인 것이 위성사진으로 확인이 됐죠. 여기에 또 이번 주에는 이 미국과 주변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에 건설한 활주로에 다시 전투기까지 착륙시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미국 정부는 중국의 이런 조치에 즉각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중국 전투기가 착륙하는 활주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중국해 서쪽에 있는 파라셀 군도의 우디섬입니다. 중국어로는 이제 용싱섬.
네.
역시 이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베트남어로는 푸람섬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파라셀 군도에서 가장 큰 섬이고요. 특히 이제 중국이 최근에 이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 곳도 바로 이 섬인데 중국이 1956년부터 이 섬을 실효 지배하고 있고요. 이번에 최신 전투기 10대 정도를 네. 활주로에 착륙시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중국이 전투기를 보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지난해 11월에도 이 우디섬에는 활주로에 전투기를 착륙시켰었는데요. 당시에도 이 미국은 중국의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과 현상 변경 행위를 비난하면서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장착한 구축함을 주변 바다로 보내고 긴장이 고조됐었습니다. 미국의 니네 해치기현 아세안 대사는요, 이번 주에 이 중국의 전투기를 보낸 사실이 알려진 후에 중국의 이런 행동들을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면서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비건설적인 행위라고 즉각 비난했었습니다.
중국의 이런 조치에 대응해서 미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순찰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죠?
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요. 이번 주 미 의회 청문회에 며칠에 걸쳐서 출석을 했죠. 특히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서 그런 계획을 밝혔는데요. 해리스 사령관은 앞으로 더 자주 훨씬 복잡한 방법으로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느 곳에든 미국의 군함과 함정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 항행의 자유작전은 공해에서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이 미군의 순찰 임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중국은 미군의 남중국해 순찰 활동에 크게 반발해 왔었는데요.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을 비난하고 있죠. 하지만 미국은 오히려 이 남중국해를 군사화하면서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지적으로인데요.
네.
중국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 그동안 중국이 이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 도서에 인공섬을 매립하고 활주로 같은 군사시설을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은 여기 이제 전투기도 착륙을 시킨 거고요.
네, 네.
또 이 현상 변경 시도라는 것도 이제 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다른 나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중국이 스스로 이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여기에 이 남중국해를 군사화하는 조치까지 취하면서 미국은 물론이고 특히 이제 주변국들은 더 많은 우려를 갖게 되죠. 해리스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서 이 남중국해가 모든 나라가 사용할 수 있는 공이라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앞서 말씀드린 이 항행의 자유작전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단순히 항행의 자유작전 이 횟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한 방법으로 수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가요?
청문회에서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네네. 하지만 발언 내용을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뭐 구축함을 보낸 적이 있는데 더 많은 이 해군 자산을 투입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청문회에서 이 남중국해 군사 기지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미국 의원들의 질문에 네. 서태평양에 항공모함을 추가로 배치할 수는 없지만 잠수함과 구축함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에는 이제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미사일 장을 장착한 이 구축함을 영유권 분쟁 도서 주변에 보내거나 군용기를 비행시킨 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해리스 사령관이 하원 청문회뿐만 아니라 상원 청문회에도 이번 주에 출석을 했는데요.
네.
중국은 의심의 여지 없이 남중국해를 군사화하고 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지적을 했고요. 또 중국의 전략적 목표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미국 상원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동아시아의 패권을 주도하기 위한 의도로 믿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런 활동이 주권 침해라면서 반발하고 있죠.
네. 자국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면서 군사적인 대응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제 남중국해 군사화의 원인은 오히려 미국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에 워싱턴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순찰활동, 이 항행의 자유작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중국은 이제 앞서 뭐 말씀드린 미사일 배치, 또 전투기 배치 이런 것들도 다 영토 방어를 위한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는 바로 남중국해 대부분이 자국 영해라는 그런 이제 일방적인 또 주장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네.
따라서 미국은 물론이고요. 이 앞서 말씀드린 이 남중국해의 다른 이 분쟁도서들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주변국들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미국은 이 남중국해 순찰이 적법한 활동이란 그런 입장 아닙니까?
예, 앞서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국은 남중국해가 공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해에서는
네.
이 각국이 이제 이 군용기나 군함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국제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던 이 니나 해치기현 아세안 주재 미국 대사도요. 미국이 1979년부터 세계 여러 곳에서 순찰활동을 해왔고 남중국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 미사일을 배치하고 전투기를 보내면서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 세계 무기 거래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특히 이 아시아 국가들의 무기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고요.
네. 스웨덴의 권위 있는 이 연구소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이번 주에 발표한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2011년부터 2015년, 그러니까 이제 지난 5년 사이에
네.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수입한 무기의 양이 그 전 5년보다 26% 증가했고요.
네.
특히 전체 무기 수입량의 절반 정도인 45%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유가 뭔가요?
보고서는 이 아태 지역 무기 수입이 증가한 주요 배경으로 이 앞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지만 이 남중국해의 군사적 긴장을 꼽고 있습니다.
네.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이제 군사화하고 또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면서 주변국들과의 갈등이 고조됐고 이로 인해서 주변국들도 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인데 뭐 베트남, 필리핀 뭐 이런 나라들이죠. 특히 베트남은 이번 보고서를 보면요. 지난 5년간 무기 수입량이 그전 5년에 비해서 7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네.
세계 8위의 무기 수입국이 됐는데 미국과도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죠.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내전과 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중동과 아프리카도 무기 수입이 증가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 보고서를 보면 20년 전에 비해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는 이 무기 거래가 줄었다고 합니다.
국가별로도 순위가 나왔죠?
네. 지난 5년간 무기 수입 순위를 보면은요.
네.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아랍에미레이트, 호주, 터키, 파키스탄 뭐 이런 순위였습니다. 인도는 특히 이제 세계 무기 수입의 14%, 사우디아라비아는 7%를 차지를 했고요. 한국도 10위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건 무기를 수입하는 순이고요.
네.
무기 수출 순위를 보면요.
네네.
미국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순이었는데 미국은 전체 무기 수출의 33%를 차지했고요. 또 세계 96개국으로 무기를 수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런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네. 중국의 무기 수출이 크게 증가한 점도 눈에 띄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5년간 무기 수출량 집계에서 프랑스와 독일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섰는데요. 그전 5년에 비하면 88%나 증가한 것입니다. 중국산 무기가 간 곳을 보면요. 주로 아시아에 수출이 됐고 파키스탄이 최다 수입국이었습니다.
아시아의 군사태세와 관련해서 이번 주 호주 정부가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국방 예산을 크게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죠?
네. 멜컴 턴불 호주 총리가 앞으로 10년간 국방 예산을 크게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호주의 국방백서가 이번 주에 이제 발표가 되면서 함께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10년간 국방비를 미화 210억 달러 규모 정도 더 늘린다는 건데요.
네.
그렇게 되면 특히 5년 뒤인 2020년과 2021년에는 1410억 달러 수준으로 이제 국방비가 늘게 되고 국내 총생산의 2%에 달하는 것인데 이는 국방비의 GDP 2% 도달 시점을 앞서 예고했던 것보다 3년 정도 앞당기는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호주가 이렇게 국방 예산을 늘리는 배경은 뭘까요?
턴불 총리는요. 자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더욱 강한 국방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고요. 또 강한 호주가 더욱 안전한 호주, 안전한 세계를 만들 것이라면서 호주 정부가 어려운 전략적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전념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호주 국방백서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국방백서에서도 이 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 특히 이제 남중국해도 언급을 하면서 이런 군비 경쟁 속에서 호주도 더욱 강력한 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호주에 늘어난 국방 예산은 어디에 투입됩니까?
일단 뭐 호주 정부가 밝힌 내용들을 보면요. 해군력 강화를 일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늘어난 국방비로 잠수함 보유 대수를 현재 12정에서 24정으로 늘리고요. 구축함 3척과 소형 구축함 9척, 연안 초계정 12척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이 호주의 잠수함 보유 대수를 2배로 늘리는 계획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이 이제 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의 경우에 아베 내각 들어서 무기 수출이 가능하도록 군사기술 수출이 가능하도록 법 해석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만약 이번에 이제 호주의 잠수함 도입 계획에 이제 일본이 선정이 된다면은 아베 내각에서 군사기술 수출이 가능하도록 바뀐 이후에 처음 이제 중요한 수출이 될 거고요.
네.
또 해군력 외에 이제 공군력과 육군력 등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공군에서는 2020년까지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35 전투기 72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F-35 전투기는 한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가 도입을 결정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미국의 최신 전투기입니다. 또 이 호주가 이번에 무인기 도입,
네.
사이버 안보 투자를 확대하는 계획도 밝혔고 실제 이제 국방 이 병력 수도 늘린다는 네.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세계 무기 거래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무기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는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 그리고 또 호주 정부가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국방 예산을 크게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소식인데요. 이번 주에도 경선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선 경선은 이제 각 당의 대통령 최종 선거에 나갈 이제 후보를 뽑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 50개 주에서 각 주마다 서로 다른 일정으로 실시를 하는데요. 지난 23일에 이제 네바다주에서 공화당 당원대회가 열렸고요. 오늘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민주당 예비선거가 열리고 있는데 당원대회 예비선거 둘 다 뭐 이제 좀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다 이제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이고요. 이제 앞으로 올 여름까지 계속 네. 진행이 됩니다.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죠?
네, 뭐 당초 예상대로 트럼프 후보가 네바다주 당원대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는데요. 앞서 뉴햄프셔주와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이어서 3연승을 거뒀죠. 경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그러면서 이 선두주자로의 입지를 굳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이번 주 처음으로 유력한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공화당 내의 이 대다수인 보수에서는 여전히 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왔죠.
네. 역시 다른 후보들도 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비난 공세를 높여가고 있는 양상인데요.
네. 이 트럼프 후보를 추격하고 있는 두 후보가 있죠. 마크 루비오 후보와 테드 크루즈 후보입니다.
네.
현재 5명의 후보가 남아있지만 이 두 사람이 이제 가장 트럼프 후보에게 근접해 있는데요.
네.
이번 주에 이 텍사스주에서 이 공화당 대선 토론회가 열렸는데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이 두 후보 모두 트럼프 후보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경선이 계속 치러지긴 하지만
네.
다음 달 1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10개가 넘는
네.
주에서 동시에 경선을 치르기 때문에 슈퍼 화요일이라고 부르고요. 특히 이제 이 경선에서 앞으로의 이제 이 나머지 경선과 결과와 상관없이 이 슈퍼 화요일에 좀 큰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선두주자로서 확실하게 입지를 굳히게 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어제 토론회에서도 이 루비오 후보, 크루즈 후보가 트럼프 후보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아주 집중적인 공격을 벌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현재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버니 샌더스 후보 두 명이 남아있죠. 오늘 사우스캐롤라이나 예비선거에서는 클린턴 후보의 압승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이오와와 네바다에 이어서 3연승을 거두는 것인데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 후보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승리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지 이미 이제 이번 주에 슈퍼화요일 경선지인 다른 곳에서
네.
공략에 나서면서 이미 이제 다른 지역에 대한 그런 선거 유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대선 경선이 각 주별로 진행 중인 가운데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민주당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끝곡으로 서문탁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슬 보내드립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히틀러가 독일 나치의 수상이 되고 한 달이 지난 1933년 2월 27일 오늘 독일 베를린에 있는 국회의사당에 의문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국회의사당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화재의 범인으로 24살의 네덜란드 공산주의자 반데르 루베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는 순순히 자신이 단독으로 불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나치스 당원들이 공산당의 입지를 좁히기 위해 일부러 불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이어 나치스 일당 독재를 확립하기 위해 공산당 활동을 금지하는 반대파 탄압을 강행했습니다. 공포와 억압이 만연한 가운데 나치당은 6.1이 실시된 총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히틀러는 독재 정치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날 화재로 국회의사당은 물론 독일의 민주주의도 화염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1902년 2월 27일 오늘 미국이 낳은 대문호 존 스타인백이 캘리포니아주 살리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년 시절 스타인백은 어려운 가정 형편을 돕기 위해 농장일을 거들었고 17살 때는 독학으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스타인백은 등록금이 없어 도중에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문필 생활에 열중하게 됩니다. 스타인백은 이후 33살 때인 1935년 토르티아 대지를 발표하며 작가로서 이름을 알리게 되고 2년 뒤 소설 생쥐와 인간으로 문단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스타인백은 이어 1939년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분노의 포도를 발표하고 이 작품으로 필리처상을 수상합니다.
The depression caught us without the ability to take care of it. It took a long time for us to
분노의 포도는 대공황 중에 오클라호마주에서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한 조드 일가의 역경을 통해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으로 스타인백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대표 작가로 손꼽히게 됩니다. 1952년 또 하나의 명작인 에덴의 동쪽으로 문학계에서 큰 인정을 받은 스타인백은 10년 뒤 그의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후 스타인백은 미국 문학의 거대한 산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